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장차 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원리들도 이곳에서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방법들을 비유로서 말씀해 주신 것을 들여다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고 저희들이 즐겁게 그 길에 동참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누가복음 비유 공부를 시작할 때 맨 서론 부분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거 저희들이 공부를 했었죠.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이제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 그게 뭐 몇십 년 안 됐습니다, 여러분. 뭐 창세기에 나와 있었지만은 야훼께서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특별히 별들을 통하여서 그 시즌하고 쌓인 징조들을 계산하게 하셨다 그랬으니까 뭐 오늘날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덴버 콜로라도 쪽에 미국의 표준 시계를 계산하는 어타믹으로 만드는 시계가 있지만 그것도 얼마만인가 뭐 몇천지 고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고치냐 했더니 별로 계산해서 고친대요. 그러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자연적인 절대적인 시간은 별을 통해서 시각을 계산한다고 그러거든요. 그 엄청난 일이죠. 네. 그런데 그 아스트로노멀 이 별 관측하고 공부하는 천문학이 발달되고 이제 슈퍼컴퓨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성경의 창조 때부터 이제 계산하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결국 그걸 뽑아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가 most likely BC 6다. 기원전 6년이었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찾아내고 그때 별의 현상이 어떻게 그 이라크에서 왔던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갈 수 있었는지 그 별의 현상들도 다 찾아내고 그렇게 하고 보니까 구약 학자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북쪽 이스라엘은 뭐 BC 721년에 아수르로 잡혀갔다는데 남쪽 유다가 602년이냐 BC 586년에 제루살렘이 망했느냐 뭐 이게 1년 차이를 두고 참 그 고증을 할 수가 없어서 많이 논쟁이 있었는데 이제 이 천문학자가 슈퍼컴퓨터에 넣어서 그 별의 징조를 계산하면은 586년이라는 숫자가 정확하게 딱 떠올라요. 예. 그리고 그 일과 월까지 나옵니다. 뭐 3월 7일이면 3월 7일 이렇게 딱 떠올라요. 그렇게까지 성경이 정확하다는 것을 밝혀낸 거죠. 그러니 저희들이 누가복음 시작할 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가 로마 교회가 시작한 이교도에서 시작한 겨울 12월 25일이 아니란 것이 확실해졌고 그게 봄에 보리 농사가 있고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지킬 수 있을 정도로 포근해진 보통 3월에서 4월 사이에 유월절이었다 그렇게 이제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저희들이 쉽게 이해하고 있던 1년 된 유월절 양을 1년 된 숫 양을 잡아야 된다 했는데 결국은 태어나서 1년 후에 죽임을 당할 때가 우리가 부활절이잖아요. 고난의 주간에. 그게 바로 유월절하고 딱 마주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바로 그 기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에서 밝혀진 것이 그냥 로마교의 전통에 의해서 12월 25일이 아니란 것이 이제 밝혀졌죠. 저번에 그 장정성 교수님, 장정성 교수님이 하면은 여러분 누군지 잘 모르죠. 제 와이프 말고 이지원 교 어머니가 장정성 교수님이에요. 예. 그분이 처음에 우리 방문 왔을 때 마침 내가 크리스마스가 우리가 지키는 게 잘못됐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교회가 이단이 아닌가 하고 오해를 하실 뻔한 거예요. 그때. 예. 이제는 한국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그걸 깨우쳐 갑니다. 예, 깨우쳐 가는데 그래도 그냥 전형적으로 뭐 그건 한 6주 있으면 또 지키는 부활 저기 크리스마스로 돌아와요. 예. 이번에는 크리스마스하고 내년 1월 1일을 우리가 그대로 맞이하게 된다면은 그게 아마 토요일이 되거든요. 예, 토요일이라서 라체스터에서 올라올 때 좀 피곤할 거예요. 그러니 뭐 크리스마스 저희들이 예배하고 식사하고 그 다음 주일날은 12월 26일 주일하고 1월 2일 주일은 저희들이 공부는 다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좀 여유를 가지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이제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예수님의 그 비유 부분만 읽어볼까요? 한번 누가복음 10장 누가 그러면 나의 이웃입니까? 하고 이게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러이러한 것이 너희 이웃이야 하고 말해주지 않고 비유로서 설명을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30절에서 우리 37절까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우리 1절씩 읽어 나가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예수님의 대답이 비유의 형식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 답을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3주 전에 이어서 다시 한번 그 일반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의 이해를 한 번 더 들어가겠습니다. 물론 이제는 비유에 초점을 두어서 비유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 지리적이거나 문화적인 배경을 다시 한 번 더 들어갑니다. 7번 예수님의 비유에서 등장인물들을 좀 더 살펴보자. 우리가 놓치기 쉬운 등장인물이 지금 거의 죽어가는 강도 맞는 사람도 계산을 합니다. 이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그 사람에게 그런 해를 끼친 강도들이 있습니다. 이 강도들도 당연히 유대인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장소의 강도들이 그 사람들도 자기들 그 숨어있는 데서 나타났죠. 왔어요. 그리고 한 일은 뭡니까? 그 사람을 랍을 해서 해쳤어요. 그렇게 하고 떠났어요. 이게 그 세 가지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패턴입니다. 왔다, 뭐를 했다, 떠났다. 왔다, 뭐를 했다, 떠났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강도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유대인 개개인이 몸을 더럽히는 것이 시체 만졌다거나 시체가 있는 집이나 방에 갔다거나 또 자기들의 전통에 따라서 미신화에 따른다면은 시체에서 적어도 4큐빗, 오늘쯤에 4피트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시체를 만진 것과 똑같이 됩니다. 그러면 더럽혀졌어요. 더럽혀지면은 성전에 가서 제사장 앞에서 뭘 해야 됩니까? 성전 정확하게는 이스턴 게이트 동쪽 문 앞에서 일주일 동안 자기 몸을 퓨리파이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거쳐야 됩니다. 곧바로 일주일이 걸려요. 예, 송아지를 찾아서 사서 잡아서 죽이고 완전히 불태워서 그걸 가루로 만들어서 나중에 그것을 성문 밖에 가서 기드론 시내에서 뿌리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일을 자기가 해야 되는 정결하게 하는 법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 강도들은 뭐 그걸 지키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사람을 거의 죽을 자리에 갖다 두었더라도 죄의식이 없이 그냥 해버렸어요. 이게 첫 번째 사람들입니다. 8절 이제 토파그라피 그 지형을 본다면은 여러분 구글 얼트를 보면은 더 잘 나와 있겠지요. 그건 2000년이 지나도 거의 모습은 바뀐 게 없어요. 뭐 요즘에 도로를 옆으로 닦아 놓았지만은 제리코는 사막에서 일종의 윌더네스 사막의 평포에 안 됩니다. 요단강의 이스트가 되면은 계속 가면은 이란으로 가게 되고 웨스트가 되면 팔레스틴 땅이 되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강에서 올라와서 평평한 광야길에 있는 것이 제리코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제리코가 큰 도시가 됐어요. 그럼 누가 가장 많이 사는 부자 도시냐? 한국으로 치면 강남입니다. 제리코가 제사장들이 제일 많이 살아요 거기에. 그리고 제사장들이 유대인 커뮤니티에서는 제일 highest 그리고 richest class입니다. 제사장들이 그래요. 예.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 24밴드로 반열을 나눠서 제비를 뽑아서 한 반열이 제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2주 동안 서비스를 하고 제리코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거든요. 그 일을 하는 지금 제사장이 2주에 그 서비스를 끝내고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서비스가 제사장들에게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서비스를 놓치면은 보상이 안 나와요. 물론 뭐 다 부자들이지만은 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부자들이 돈을 더 아낀다고. 예. 그와 똑같아요. 제사장들이. 그러니 이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디파일, 몸이 더럽혀지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제? 이거는 명예로서는 two weeks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엄청난 컴펜세이션 돈이 굴러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 당시에는 뭐 돈 뿐만이 아니고 제일 뭐 소라든지 염소라든지 양의 제일 좋은 부분 가슴살하고 오른쪽 앞다리를 제사장에 다 바치거든요. 레위 사람들이 가져가고 레위 사람들이 거기서 또 10 타이드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준다고요. 우리 제사장이 제일 꼭대기에 제일 부자들이고 제일 좋은 걸 다 가져간 사람들인데 자기 몸을 더럽히는 일을 어떻게 하든지 피하려고 발버둥을 친다고요. 자기가 못 가져가면 자기 뭐 가족들도 그 맛있는 거 못 먹죠. 자기 집에 노예들까지도 다 이거 영향을 미쳐요. 예,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해야만 예수님의 비유를 들을 때 청중들의 머릿속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가까이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제사장 그러면 와 우리 동네 제일 부잣집 이렇게 되는 거죠. 제리코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는 오늘날도 측정하면은 17 마일즈입니다. 근데 그 광야길로 들어가다가 이제 산 쪽으로 조금 올라가서 헌토가 돼서 꾸불거리지만은 위에서 내려올 때나 밑에서 올라갈 때 자기 앞에 누가 가는지 보인다 이거예요. 대부분이. 그걸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광야길은 사람이 맨발도 안 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로 낙이나 낙타를 타고 간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 걸어서 17마일을 이렇게 간다는 것은 특별히 중간에 강도가 있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19세기까지 여행객들이 강도들한테 털렸다는 기록이 많이 나와요. 그 정도로 유명합니다. 그 길이. 강도들이 설치기로.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제륙으로 내려가는 약 17마일 되는 광야길로 이어지는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다. 이 길은 옛날로부터 여행객들이 도둑들과 강도를 자주 만나는 위험한 길이다. 심지어 17세기까지도 이러한 일들이 여행객들에게 자주 일어났다.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군대까지 이걸 없애버리겠다 왔었는데 완전히 강도들을 없애질 못했어요. 이러한 광야길에 여행객들은 주로 낙타나 나귀들을 사용하여서 움직인다. 조금 굽이진 길이 검토로 된 길들은 있지만 멀리서도 여행객들은 서로를 알아본다. 그리고 그 여행객들이 말하기를 그 당시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은 것은 출발지, 즉 제루살렘에서 출발한 장소나 제리코에서 출발하는 그 입구 부분에서 사람들이 앞에 누가 갔는지를 먼저 물어보고 알아본다고 그래요. 조금이라도 빨리 따라붙어서 같이 가야 강도를 만날 확률이 적어지니까. 그게 19세기까지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강도들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이해를 해야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그 상식을 저희들이 좀 접근을 하는 겁니다. 9번. 둘째 사람들은 누구냐? 이제 예루살렘에서 제리코로 제사장 임무를 다 마치고 내려가는 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제사장들이야말로 최상위층의 부유한 부자들의 계급에 있는 무리들이다. 이 제사장도 그 밴드의 반열에 따라서 두 주간 동안의 성전에서 행하는 제사에 따른 의무와 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당연히 낙타든지 나귀를 지금 타고 가는 거죠. 제사장들이 만약에 죽은 사람과 컨택이 됐거나 또 그 사람 가까이에 포핏 안에 있었다면은 결례법에 따라 몸이 더러워져서 정결케 깨끗하게 하는 퓨리피케이션 그 로를 따라서 예식을 일주일간 해야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모든 제사하는 서비스에서는 익스클로드가 빠져버려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서비스를 한에 따르는 그 컴펜세이션이 특별히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이 백성들에게 받았던 것을 그 예를 들어서 소 앞다리하고 가슴살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들어요. 예.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사장에게 그걸 바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제일 좋은 걸 가져가는 겁니다. 예. 바로 그 거제 예물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흔들어서 드린 걸 거제 예물을 가져가지 못하게 된다. 설명은 민수기 19장 전체가 레위인과 제사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더럽히게 될 경우에 어떻게 다시 퓨리피케이션 정결하게 해야 되는지 설명이 민수기 전체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제사장 자신뿐 아니라 자기 가족과 자기 하우스홀드에 있는 일꾼들까지도 먹는 것을 마시는 것을 그 2주 동안이 없어요. 그래서 financial loss,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제사장 자신들의 그 몸을 깨끗하게 필요하게 유지하려면 제사장들은 죽은 사람이 있는 방에도 들어갈 수 없고 그 집에도 방문을 안 하고 죽은 사람이 길에서 쓰러졌으면 4피트 정도 거리를 두고 피해가는 겁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 제사의 일을 하기 전에도 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 에스겔서 44장 21절이나 레위기 10장 9절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 독한 술도 마실 수 없고 포도주도 마셔서는 안 된다고 명시를 해두었어요. 그러니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제사장도 당연히 여기 우리 읽을 때 half dead, 반쯤 죽어 있다 그랬죠. 그러니 멀리서 봤을 때 저 사람이 지금 분명히 강도 만난 것은 다 아는 거예요. 누구든지 멀리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니까 당연히 들은 생각이 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내 몸이 더러워지면 안 되는데 멀리 피해갈 거 아니에요. 당연히 딴 생각 들어갈 여유가 없어요. 왜? 제사장은 어떻게 하더라도 자기 몸이 디파일, 더러워지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번 하면은 24그룹이 2주면 48주죠. 아니지. 2주가 24면 48주가 되지. 1년이 52주잖아요. 그럼 겨울이 1년에 한 번 돌아오는데 2주 동안 일해서 받는 보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빠뜨린다 생각해 보시죠. 이 끔찍하죠? 안 그래요? 그걸로 1년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게 대사장이 다 가져가는데 그걸 놓친다 생각하면 평소에 얼마나 특별히 서비스할 기간이 다가올 때 몸을 깨끗하게 하려고 조심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피하는 거죠. 죽을지도 모르고 한 걸 멀리서 봤으니까. 그래서 이분도 아까 말했던 그 세 가지 패런이었어요. 생사불명 죽은지 산지도 모르는 상태의 길 위에 놓여있는 그 트래블러를 보고 내려왔어요? 보았어요? Come to live.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왔어요? Do는 뭐 했어요? 보기만 했어요? Live. 떠났어요. 이 사람 우리가 블레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쉽게 답이 안 되죠, 이게. 이 사람의 자료가. 10번.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사장 레위 사람이 등장했다. 이 레위 무리들은 유대 사회에서 두 번째 높은 자리에 있어요. 제사장 무리 바로 밑에 층입니다. 주로 그 당시에 페르시나 율법사려나 이런 분들이 이 중간쯤에 들어있어요. 성전에서 수행하는 제사장들을 어시스턴트라는 어시스턴트입니다. 보조하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가져오는 희생제물에 제일 먼저 받는 것이 이 레위 사람들이 받아요. 그리고 레위 사람 자기들이 받는 그 많은 것 중에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보다 훨씬 숫자가 10배 이상 많기 때문에 많이 가져가요. 그렇게 하고 자기들의 원텐트 타이딩을 제사장에 갖다 줍니다. 레위 사람이. 그 중간에 두꺼운 상위 중산층이라고 생각합시다. 상당한 지혜와 물질적 부유를 누렸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어느 정도 디플로마를 가냐? 처세술이 발달됐느냐? 어떻게 하든지 최상위층인만의 비율을 맞추고 사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대로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요. 제사장 중에도 그런 레위 사람들이 서비스를 도와준 걸 좋아하겠죠. 그들은 제사장만큼 철저하게는 아니지만 자신들의 몸을 디파일 안 하게 깨끗할 것을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하며 제사장들의 그 모범을, example을 철저히 따르려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 레위 사람도 당연히 길을 내려왔어요. Come. 죽어가는 여행객을 멀리서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들여다볼까요? 31절 중간에 32절 마찬가지로 즉 내려오다가 그 말이에요. 한 레위인도 그곳에 왔어요. 제사장은 어떻게 했어요? 그를 보았어요. 멀리서. 그러나 레위는 가까이 왔어요. 제사장만큼은 철저하게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게 좀 렉스 약간 이제 흐려진 거죠. 왔어요. 왔지만은 보았어요. 제사장은 멀리서 보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람도 가까이 와서 보았지만은 4피트 안에까지 안 갔겠죠. 그 다음에 다른 쪽으로 결국 둘러서 갔다. 그렇게 됐습니다. 레위 사람은 자기 앞에 지나 내려간 제사장이 있었음을 멀리서 이미 알고 있었다. 제사장이 자기 앞에 갔다는 것을 아는데 저기 죽어간 사람이 그대로 있단 말은 역시나 상식적으로 제사장은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려고 지나간 것을 알았어요. 그 레위 사람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처세술이니까 제사장의 행위를 그대로 따랐다. 레위는 죽어가는 여행객을 가까이 가서 보기까지는 했지만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자 그를 만지지도 않고 그에게 emergency aid를 준 것도 없이 그냥 떠나버렸다. 11번 모든 유대인들이 이젠 일반적으로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심지어 일반 유대인들의 대표든 성전에서 레위인을 도와주는 유대인들의 대표들이 있어요. 예, 평민들 중에서도 이제 중상층이 있는 사람들, 이 대표들이든 성전에서 모든 제사 의식에 참여하려면 자신의 purification을 정결을 깨끗하게 유지해서 undefiled, 더럽히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제 구체적인 겁니다. 이게 닥터 올드만스가 유대교 그리스도인이 적어놓은 상세한 부분이 나온 부분입니다. 템플이라는 책에 나와요. 성전은 입구가 동쪽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끝이 서쪽입니다. 왜 동쪽으로 향하느냐?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을 가지고 시간을 정확하게 정해요. 그렇게 해서 제사를 시작하고 마치고 저녁 제사를 시작하고 마치고 그러므로 동쪽을 향해 있어요. 동쪽으로 들어가는 그 성전 문입니다. 성전 뜰을 가기 전에 문을 지나야 뜰로 들어가니까 그 동쪽 문 앞에 몸이 더럽혀진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이 유대인 대표들이든 혹은 제사를 지내고자 오는 일반 유대인들은 다 모여서 정결케 하는 예식을 거쳐야 하는데 이게 for one week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기도 있잖아요. 그 후에만 그 문을 지나서 성전 courtyard, 성전 뜰로 들어갈 자격이 생겨요. 특히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해서 자기를 더럽혔을 경우에는 이 purification 법에, 결례법에 따라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 예식을 반드시 지켜야만 된다. 그는 먼저 희생제물에 맞는 송아지를 찾아야 되고 그걸 사야 되고 그 다음에 뿌려 완전히 태워서 재로 만들어야 되고 그 재를 성문 밖에 나가서 기드론 시내에다 뿌리는 등 까다롭고도 존경받고 있는 자신의 지위에 맞지 않는 예식에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당연히 제사의식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보상이 없으니 그 1년 동안 받아야 될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요. 성전을 방문하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눈앞에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창피한 겁니다. 체면에 깎이는 일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해가 됐습니까? 레위인이 왜 이렇게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손가락질하기가 그렇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자기가 제사장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서 도와주고 돌아와서 자기들도 차례에 따라서 그 보상을 받고 먹고 사는데 자기만 그러면 몰라도 자기 와이프가 있고 애들이 있고 자기 밑에 있는 집안에 나머지 종들에게까지 다 먹어야 될 게 끊어지니까 레위인도 당연히 죽을지 살아있는지 모르는 사람 가까이 4피트 가까이 접근한 것을 원하지 않죠. 그래서 떠났습니다. 예. 12번 비유를 듣고 있던 율법사나 청중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그 다음 장면에 네 번째로 이제 등장하는 그룹이 누구냐. 이제는 제사장이 지나갔고 레위인이 지나가서 이제는 일반 평민 유대인이 지나가러 내려오리라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을 시켰습니다. 이게 문제가 큽니다. 현재 예수님께서는 율법사가 질문하였던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는 질문의 답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율법사는 나의 이웃을 알면은 예수님, 나는 그 나의 이웃에게 선을 행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인헤리트 상속을 얻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내 이웃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세요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미워하고 깔보았다. 왜? 유대인의 피가 반이 섞였기 때문에 이방인보다도 더 깔보고 미워했어요. 심지어는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종류의 사람들로 출입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나오는데 유대인의 그 70인 번역이라고 하는 그릭 말로 된 유대 성경 있죠. 그 성경에는 부록이 붙어 있어요. 아포크리파라고 그래서 부록이 붙어 있는데 로마 교회 캐톨릭은 그 부록을 다 13개인가 그걸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자기들에게도 있죠. 그런데 개신교만 우리가 그걸 퓨어 캐논 영감된 책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도덕적인 교훈을 얻는 데는 중요하다고 해서 설교에만 본문으로 쓰지 않지만은 사용을 합니다. 예, 종교개혁 같은 것도 그렇게 했어요. 로마 교회처럼 설교에 넣어서는 안 해요. 그렇지만 종교개혁 후에는 우리는 아포크리파, 이 외경이라고 그러죠. 예, 13개인가 17개. 이 외경은 도덕적으로 교훈하는 데는 계속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번에 우리 한번 썼죠? 솔로몬의 시편 있었죠? 이제 오늘은 이제 벤 시락의 아들입니다. 그 시락이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잘못 썼네. 벤 시락이 아닌데. 시락의 아들이에요. 벤이 아들이란 말이니까. 시락의 아들입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벤허 기억나죠? 허로의 아들이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 홀이라고 그랬잖아요. 모세 손 들고 있을 때 양쪽에서 잡아준 사람. 하나는 아론이 잡아주고 한쪽 홀이 잡아줬죠. 바로 그 호의 아들이 벤 홀. 영어로 벤 허라고 그러지. 여기처럼 벤 시락이면 시락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 외경이 책 하나 이름이에요. 그 50장에 25절, 26절을 제가 지금 번역을 했어요. 두 민족들을 내 영혼이 아주 싫어하고 세 번째는 아예 난 민족 축에도 들지 않게 생각한다. 유대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대표로 시락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6절 그 두 민족이 뭐냐? 세일산에 사는 사람들. 이게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돔이에요. 에돔을 에서라고 그러죠. 붉은 털이 있다고 그래서. 그 다음 블레셋, 필리스틴, 블레셋 민족이 두 민족들을 우리가 가장 민족 중에서 제일 낮은 민족들로 깔본다. 마지막으로 세킴. 여러분 세겜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 만난 예수님 기억나요? 그 바로 세킴입니다. 세킴에 사는 어리석은 자들. 이건 민족이 또 아니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깔보는 겁니다. 너희들은 민족 쪽에도 못 들어가. 그냥 떠돌아다니는 무식한 어리석은 애들이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일반 유대인들이 어린애부터 어른이 죽을 때까지 사마리아 사람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13번 비유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보통 유대인들보다도 조금 낮고 자유로운 경우에 처했다. 왜? 일반 유대인들은 더럽혀진 자신을 의무적으로 깨끗하게 해야 되는 예식을 행해야 되지만 사마리아인 자신은 그것을 할 의무도 책임도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은 멀리서 아주 생명이 위험해 보이는 사람을 보았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사마리아 사람의 신발을 신어봅시다. 이 사람은 세 가지 행동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아 어떤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목숨이 위기에 빠졌네? 그러면 그 죽을지 살지 모르는 사람을 그냥 무시하고 자기도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자기 앞에 가는 걸 보았으니까 그냥 따라서 피해가면 그만이에요. 그래도 누가 아무 말도 못해요. 두 번째, 나 다른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도록 간단하게 멀젠시로 에이드를 좀 해주고 그 사람에게 해주고 떠나버려요.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그 사람에게 응급처치도 해주고 낙에서 내려서 그 사람을 낙에다 태우고 그 다음에 제리코 도시에 가서 제대로 치료를 받도록 하게 되고, 이럴 경우는 문제가 뭐냐? 제리코에 살고 있는 일반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이것이 발각이 되면 자신은 대부분 돌로 맞아 죽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만나는 것조차도 불쾌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심지어 자기도 모르게 신체적 접촉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당했다. 이건 상상도 못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인도에서 힌두교를 믿던 어떤 젊은 처녀가 자기 오빠들에게 강제로 강간을 당하고 독약을 먹여서 죽였어요. 가족의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힌두교인들은 그리스도교를 저주합니다. 그 그리스도교인을 만나는 자체를 수치라고 생각해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가족인 여동생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넌 죽는 게 나아. 수치스럽게 그리스도교로 개종해서 사는 것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사마리아인이 죽어간 유대인을 만졌다. 신성한 유대인을 너 짐승 같은 너가 건드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제리코처럼 가장 종교적으로 부자들과 열성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는 도시에 갔다. 이게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은 마지막 경우에 세 번째 이 옵션을 했어요. 그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가까이 갔어요. 응급 처방할 만한 재료들을 꺼내서 직접 체류를 하고 싸매주고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떠났는데 어떻게 떠났습니까? 나귀에 태우고 같이 갔어요. 그럼 자기는 걸어서 가겠죠? 죽을 각오를 하고 제리코 도시로 가서 그 인 여관에다가 환자를 맡기고 빨리 떠나지도 않았어요. 하룻밤을 또 잤어요. 그러니 밤새도록 자기가 환자를 챙긴 거예요. 그 다음날 유대인 여관 주인에게 말을 해요. 투데나리온, 그 당시에는 데일리 레버의 하루 웨이지단이, 오늘로 치면 뭐 300불, 한 400불 되겠죠? 예. 돈까지 주면서 계속 돌봐주시오 부탁을 하고 자기가 또 돌아온다고 그래요. 맞아요. 시간당 요즘 제일 싼 게 19불이야. 8시간 하면 벌써 160불이에요. 여러분이 샌디클레어에 가면은 19불 받아요, 미니멈. 보험 다 받고. 그런데 자기는 무슨 목적이 있으니까 다시 제리코 도시로 또 올 거래요. 와서 모른 척하고 안 지나가고 다시 들르겠다고. 이 사람 자기 목숨 몇 개, 이거 몇 개 놓은 거죠, 그죠? 자기가 왔을 때쯤에는 제리코의 사람은 다 알 거 아니에요. 죽어간 유대인은 이 사람도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 만지고 지 마음대로 움직이고 다 했다. 여리고의 유대인들 중에 분명히 이러한 일이 밤새 유대인 여관 주인을 통해서도 알려져서 자신의 처지가 위험해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룻밤을 머물렀고 심지어 나중에 다시 방문하겠다 하여 자신의 생명을 건 위험천만한 행동을 그 유대인을 위해서 하였다. 저희들이 이 정도로 이제 배경을 하면은 다음에 비유 자체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저희들의 할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이제 아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나 할 이야기 있습니까? 다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
그 벤 시작 벤 그게
네.
그 신약성에서는 바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앞에 봤어요.
바트 하면은 딸이 되고, 딸 하면 아들이 되고, 맞아요.
벤은 예. 그러면?
네, 그 벤은 정확하게 son이라는 뜻이고요. 예. 자녀라는 표현을 쓸 땐 그렇게 바, 그 다음 바트 그렇게 표현을 쓰는데, 아들이란 단어 하나에는 야민처럼, 벤자민, 벤 야민처럼, 예.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아들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또 그렇게 씁니다. 우리가 자녀할 때는 자녀라는 쓰지만은 아들할 때 따로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단어가 또 특별한 단어를 씁니다. 예. 오케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이웃을 향하여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사랑으로 자기 자신처럼 베풀어야 할지를 말씀을 전하는데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고 기쁨으로 너도 가서 그리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사랑으로서 감당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